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선언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선언이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하나는 섬기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굉장한 선언이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선언이죠. 여기에서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션으로 우리가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선교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주님께서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도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선언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섬기는 삶을 위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때로는 그 갑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격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런 뉴스를 볼 때에 갑질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먼저 마음이 덜커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혹 갑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직분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전이지만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부동산 등기 서류를 잘못 작성하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청 담당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사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참 무례하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무례할 정도로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만은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갑질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염려되는 것이, 마음이 덜커덩하는 것이 교회 다니거나 직분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회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참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정말 갑질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역사는 초기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시대 때 사회 고위층들이 사회에 대한 봉사나 헌신을 명예로운 의무와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삼으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끄는 핵심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귀족층의 헌신과 희생, 이들의 투철한 노블레스 오블리즈 정신, 이것이 로마 제국을 아주 강하게 이끄는 핵심이었다라고 하는데 역사가들이 또 이런 평가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정신이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권력과 부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함으로써 국가는 급속히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 이 사회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회 각층 기득권자들에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즈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진 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서 오만과 갑질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같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양적인 그 성장 못지않게 한국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양쪽으로는 성장하였지만은 사회적인 책임과 그 의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즈 정신, 섬김의 정신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잘 실천되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섬김의 대상이 누구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다 죽게 되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줍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을 갚을 때니까 잘 보살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갑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이다.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강도 만난 자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섬김이죠.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굶주리 여기며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단계적인 다섯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라는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까이 가서라는 말씀처럼 다가가는 발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라는 말씀처럼 섬기는 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는 주막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보살펴 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러한 것 다섯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봤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가가는 발, 섬기는 손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고 섬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바라보는 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죠. 그 다음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다가가는 발이 필요하고 섬기는 손이 필요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결단,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헌신하고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섬기면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연세분들을 독거노인이라고 그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뭐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여성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주고 청소도 해주기도 해서 그렇게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줍니다. 처음에는요 가니까 너무 좋아서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하는 줄 아세요? 왜 만날 올 때마다 같은 반찬 해주느냐 이런 불평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불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찬통도 좀 좋은 것으로 해주지 깨끗한 것으로 해주지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투정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요, 얄미워서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얄미워서 그 말을 듣고.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가까이 다가가서 섬길 때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하다가도 얄미워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테레사 수녀에 대한 그 글을 보면서 조금 예, 감동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평생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 것뿐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는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들도 섬기는 삶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수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얄미워서 좋다고도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끝까지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은 그들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말씀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제가 성경 구절을 빠뜨렸나 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에 그들 속에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를 낮추게 되고 겸손히 섬길 수 있게 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때로는 얄밉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우리 주님을 볼 때에 능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잘 섬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교회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이 말씀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구속을 위한 삶을 위한 사명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실 최고의 섬김이죠.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섬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제가 인천 주한 장로교회에 있을 때 그는 뭐 전도하는 교회, 총동원 주일 하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전도왕들이 이제 매번 그런 행사 있을 때마다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듣기도 하지만은 제 교구 식구들 가운데서도 전도왕들이 있다 보면은 직접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계기가 다른 건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다 이거 하나더라고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전도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죠. 뭐 자기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고집불통이었고 제멋대로 인생을 즐긴 것에 빠져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교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의 옛자도 아주 듣기 싫어하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얘기 꺼내면 아주 그냥 정색을 해서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아주 강팍했었는데 하루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우리 주한장력의 성도님이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면 전도지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뭐 그렇게 전달하거든요. 그거를 예수의 옛자도 듣기 싫어하던 사람이 그날은 횡단보도에 있는 누가 주더래 그냥 무식고 그냥 받았대요. 뭐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걸 또 끝까지 집에 가지고 돌아왔는데 하여튼 뭐 그 권사님이 사실 그 당시에 골프를 취미 삼아 할 정도로 그 남편이 건축업을 하셨는데 아주 뭐 부하게 잘 사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집에까지 가지고 간 것도 이상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한번 가볼까? 무심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하니까. 그런데 한번 온 것이 그냥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불교 신자였던 그 권사님이 교회 한번 가볼까 하다가 와서 주님 만나고 예수 영접한 것이지. 그때부터 골프 치던 그 취미 모든 것 다 이제 내려놓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 그 한국에서 골프 치 그 당시 지금 뭐 30년 전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사치하게 세상에서 쓰던 그 모든 돈은 어디에다 씁니까? 오로지 전도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구의 전도왕이 됐는데 그 당시 주한장로교회의 전도왕 그러면 전체 전도왕 그러면 안강자 근사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분은 전체 전도왕이었고 이 교구 전도왕 근사님은 안봉자 근사님인데 다 안씨예요. 안씨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도 잘하고 열정 있고 안씨가 좋은 성씨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참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예수 믿고 이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을 전도하는데 올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보냄을 받는 이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다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데 선교사들 뭐 가서만 전도하고 뭐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 교구 식구 중에 한국에서 의대에 다니는 아들을 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자기 아들 좀 제발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 거 말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고집부리니까 저에게 부탁할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데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키워가지고 의대에 가서 의사되게 하려고 했는데 신학교에 간다니까 너무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저는 어땠을까요? 목사 쉽게 되는 줄 아나 보네. 살짝 제가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거를 좀 눈치챘는지 그제서야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의 종이 뭐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뭐 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십자가의 길인데 제 아들 좀 막아주세요. 못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제가 또 불러가서 아들 불러서 얘기했죠. 참 너는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돼야 되는데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의사가 돼서도 할 일이 많고, 내가 의사로서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선교지인데, 얼마든지 의사가 되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마음 바꿔먹고 좋은 의사 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진지하게 제가 건면을 했죠. 사실 제 심정으로도 그랬어요. 그런 인재가 왜 굳이 뭐 또 신학교까지 뭐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의사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잘 건면했더니 이 친구가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었는데 환자를 돌보면서 또 의료 선교회도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꼭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야만이 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꼭 저 아프리카 오지 이런데 뭐 선교사로 가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속한 이 자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가 나의 선교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차집사님이 오늘은 또 제가 미리 얘기도 안 했지만 이제 찬양을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뭐 교회 나오라는 말보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뭐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는 꼭 뒷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콘디도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로 오십시오 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로도 인도해야죠.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예. 교회 우리 성도로서 나가서 교회 자랑하는 것도 꼭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올 수 있도록 교회 자랑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 불평하는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어느 교회든 불평하려고 하면 끝도 없죠. 그러나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교회를 자랑하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도 와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